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대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문제까지 했죠. 세 번째 질문까지. 그죠? 조금 하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마무리를 했는데 네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질문. 자,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성경 말씀 전체가 죄를 깨닫게 믿는 자들을 이루어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빛과 성경의 모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성경의 자증이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아주 짜임새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어떤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제사장 나라 구원의 방주 혹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되고 양육된 세상을 짊어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양육을 받은 이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패배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공동체, 그래서 이 실패한 공동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옛 이스라엘과 같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해내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전주 제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어떤 거룩한 공동체인 거죠.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할 때 사사기 하나님께서 이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참여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그러고요, 대접은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가요 타락한 옛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사기를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는데 그거 보면서 사실 우리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잘 살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재미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 그러거든요. 그 시대 방식으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그랬다.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사사기는 거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는 하죠. 그러면서 평안하게는 살고 싶고 화려하게는 살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 이 복음을 배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게 된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창피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지에 대한 어떤 기준, 상식적인 기준조차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깊은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위로받으라고 주신, 성경을 읽으면 위로도 받지만 사실 성경은 읽고 위로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부르심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뭔가 교훈을 받고 사실 이런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읽는다는 것이 잠언인 거죠. 잠언. 잠언은 사실 그런 식으로 소비될 책은 아닌데 뭐 아이들 교육용 내지는 뭐 좀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소비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그 부분, 그래서 주일 본문 예를 들면 지난주 레위기 13장 설교했는데 사실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런 본문 설교하기 어려운데 가끔씩 저는 그 일정을 그대로 가능하면 다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66권을 하여튼 다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이렇게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뭐 난삽하고 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도 굳이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3000년 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지만 레위기가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한테 레위기를 읽어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그 레위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불러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출애굽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막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이거 에덴 동산 비슷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 그 약속을 지금 역사 안에 펼쳐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유리 문답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안에 좀 설득시켜 주시고 그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했어요. 외적 조명이 있고 내적 조명이 있는데요. 외적 조명은 예를 들면 이런 설교는 외적 조명이에요. 설교 듣고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밀한 은혜가 그 외적 조명에 정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 공동예배 설교 듣기 전에 맨날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르는 이유는 사실 얼마나 참 제 안에도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정말 은혜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듣는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고치고 새롭게 빚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의 메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된 것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하며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각 주 여러분 받으신 교환의 7페이지 문 4 밑에 보시면 각 주 4번에 제일 밑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 있어요. 각 주 4번에 제일 끝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사실 성경을 가르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거를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거냐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 5,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성경이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요리 문답 196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섯 번째 질문까지는 근본 교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질문을 다루는데 그러면 우리 답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뻗어나온 줄기요 꽃이요 열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결국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리가 없으면 삶도 없어요. 그리고 교리가 없으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살면 돼요.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교리 토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알고 이 교리, 신앙 고백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가? 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신격, 신격이라는 것은 신적인 위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3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 안에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대요리 문답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행위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인생 역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초월에 대한 감각은 있어서 종교는 가질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나 종교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어떤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과 짐승을 가늠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요, 초월에 대한 감각, 종교, 신에 대한 의식 혹은 내세에 대한 감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초월에 대한 감각이나 내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진리는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를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우리 삶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생명이라도 요구하는 것인데 모든 종교가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무가치하게, 최소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종교가 다 좋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초월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내세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될 만한 것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보통 일반 계시, 보편 계시 뭐 이렇게 말하고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질서나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안에 위격이 무엇이고 작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작정,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 제가요 이게 대오리 문답 공부하면서 누가 번역을 잘 해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잘 해놓은 번역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쭉 하다가 보니까요 문장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번역 새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도 좀 바꿨어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부터 바꿨어요. 7번부터 7번은 이제 이 어투가 바뀐 거예요. 오늘부터 어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밑에 성경 구절 참조 구절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만드는 분들이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1100구절이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붙여서 써놓으니까 이게 확실히 보기가 어려워서 오늘부터는 그 구절 구절에 해당하는 각 줄을 더 많이 붙여놨어요. 저 열심히 해요 지금 그죠? 이거 교환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늘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읽어보세요. 저도 열심히 준비 열심히 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번역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좀 손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질문. 그래서 근데 죄송해요. 이제 6번까지 이렇게 좀 지난번 한 거 하면서 여유 있는 대로 좀 다시 만들어서 뭐 좀 다시 내드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무한하시다. 이거를 보통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처음과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유한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요 복이 되시고 완전하시다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많이 나열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쭉 그냥 나열해 놓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불가해하시다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6번 각주에 시편 14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하늘의 우주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무한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언어로 묘사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진리를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편재라고도 하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편재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 모든 시간이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소부재, 편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지혜로우시고 가장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다.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23번, 23번 한번 읽어볼까요? 23번, 각주 2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할 때 여기 제가 써놓지는 못했지만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화면에 안 떠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이거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 점점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점점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데요 이게요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사람, 그래서 어흥 하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진짜 깜깜한 밤에 호랑이 어흥 하는 호랑 앞에 서서 호랑이의 무서움을 아는 거 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요즘 교회는요 다 배워서 호랑이 무서운 거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서 낮잠 자고 있는 호랑이밖에 없는 거죠. 동물원에 낮잠 자는 호랑이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 호랑이 무섭다는 거는 책으로만 읽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병폐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튼 저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좀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과 경외함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거 쭉 요약해 놓은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중요하지만 이거는 경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이 되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경험이 되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경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광스럽다고 할 때,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좀 무릎 꿇고 뭔가 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무릎 꿇고 찬송을 불러도 한 열 번쯤 부르고, 기도를 해도 10분짜리 기도해가지고는 그거 경험하기 어렵고, 1시간, 2시간씩 좀 기도하고 하루 종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더라도 5분 안에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 묵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말 한나절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은혜를 내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아니면 정말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나 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여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헌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비추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 품에 안아 주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겸손해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의 전문가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이제 무슨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뭐 이렇게 연세 많으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거 배워서 아는 것 말고 경험해서 아는 것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책으로 읽어서 아는 호랑이 무서움과 정말 숲에서 호랑이 만나서 호랑이 무서움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8번, 제가 8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 읽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원, 어떻게 보면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스님 보고 절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스님을 마귀 새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슬람 이만 만나면 좀 존중하는 태도, 뭐 스님들에게도 배울 게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스님의 주례사 이 책 봤는데요 엄청 주례사 잘 썼더라고요. 저도 주례하면 주례 잘 설교 잘한다 한가닥 하는데 저도 그죠 아닌가요? 저도 한가닥이에요. 주례 짧게 뭐 간단하게 상황에 맞게. 그런데 그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스님은 장가도 안 간 분이 뭐 그렇게 결혼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은혜가 돼요 책이. 그런데 좋아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 분명히 아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양 이원론자가 될 수 없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유튜브 시대에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없는 아버지가 어디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장길자 씨는 아무것도 아니고 김주철이라고, 제가 볼 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 명철한 뭔가 이게 그 모사가 있어요. 그 종신총회장이거든요. 종신총회장.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장길자 이분은 그냥 간판이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하고 움직이는 그 김주철이라는 이분이 진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신천지 싸우는 동안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버지가 어디냐?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요, 바알과 아세라 비슷한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남신 있고 여신 있어요. 하늘신, 땅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다신론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 아니에요. 범신론, 내지는 만유재신론,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번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번 시작. 자, 10번이랑 같이 다룹시다. 10번째가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삼위의 위격적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장이 이게 아주 주의 깊게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9번부터 보시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다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보내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주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신성모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경하고 예배하게 됐어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위일체가 됐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위일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야.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한 유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삼신을 섬기, 세 명의 신을 섬기느냐? 또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성령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니들은 그러면 신이 세 명인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은 신이 하나야?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분이 또 아니에요. 하나? 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애매한 삼신도 아니고 한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이 경륜이 그 안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궁녀지책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조 때부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데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자기를 지칭할 때 우리라고 지칭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창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그리고 이를테면 잠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세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삼신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신, 신이 세 명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단일 신이냐, 신이 하나냐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니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조금 이렇게 수학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러서 경륜적 삼일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일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성부 이야기고 신약은 성자 이야기고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이게 따로따로 시대를 나누어서 일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창조도 성부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도 말하고 골로새서도 말하고, 얼마 전에 우리 골로새서도 묵상했죠. 예수님이 창조의 대행자신 거예요. 성령께서 또 창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요즘은 성령, 이거는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통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를테면 물을 봐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되잖아 뭐 이렇게 말하고, 태양을 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은 다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다고 설명하는 거는 다 그거는 틀린 이단적인 설명.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추론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 보여내신, 성경 속에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이거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위격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성부는 성자를 창조하신 것 아니고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신 바 되었고, 성령은 성부 성자께서 지어내신 존재가 아니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인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문에서 다루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존재와 사역적인 특성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를테면 성부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거꾸로 성자께서 성부를 통해 일하신다거나 성령께서 성자를 보내신다거나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런 거 본 적 없죠?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거꾸로 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안에 어떤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3쪽에 여러분 그 각주에 11번도 있었구나. 각주 11번, 각주 11, 여러분 그 각주 31번, 각주 31번 보시면 각주 31번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겸손하게 일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동등하시지만 성부 성자 문제 11번 문항 제가 한번 문제 읽어볼 테니까 답 읽어보세요.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를 찬송하고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요,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협력해서 일하세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느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 성경이 말하고 또 역사 안에 그렇게 펼쳐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계시에 기초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는 이거를 여러분 거기 있는 참고 구절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